예, 민수기 19장 말씀 다 찾으셨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로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거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예, 예, 우리 계속해서 이제 민수기 19장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민수기의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은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다뤄주시고 또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내려주시는데도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죄를 범해요. 세상을 원하여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죽이는 죄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다 진멸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루어 주시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며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19장이 오기 전에 민수기 18장의 말씀 여러분 생각나세요? 민수기 18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루어 주신 후에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의 부르심과 직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예배를 맡은 자들의 직무와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그 예배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그 예배에 대한 올바른 지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오면 또 한 가지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며 광야의 길을 갈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된 것에서 다시 정결케 될 수 있는 물에 관한 지침을 주십니다. 18장에서는 그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가 맡았던 제사에 대한 지침을 주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정결케 될 수 있는 물을 만들고 어떻게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되어 계속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죄를 다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1절에서 22절까지 나눠지는데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는 부정하게 된 자들을 정결케 할 수 있는 물을 만드는 지침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그 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정결하게 하는 물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1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알려주세요.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메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송아지를 가져오게 하시는데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 흠이 없다는 것은 뭐 암송아지가 뭐 죄가 없고 이런 뜻은 아니죠. 암송아지가 흠이 없다는 것은 몸에 이상이 없는 온전한 송아지. 온전한 암송아지이되 멍에를 아직 메지 아니한 즉 멍에를 메지 않았다는 소리는 중간적인 의미가 있죠. 갓 태어난 송아지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늙은 송아지도 아니라 소도 아니라 중간 단계의 어린 송아지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서도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그 당시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감독 아래서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 진 밖에서 잡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구약의 제사는 보통 어디에서 드려졌죠? 성막 안에서 드려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 안 제단에서 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을 잡고 거기서 피를 뿌리는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레위기에 우리가 주로 보면 성막 안에 여호와 앞에서 희생 제물을 잡고 닭을 뜨고 태워서 바치게 하는 지침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정결케 하는 의식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붉은 암소를 성막 밖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나가서 죽이고 피를 흘려야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붉은 암송아지가 진 밖에서 죽어야 하고 진 밖에서 그 피가 흘려져야 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민수기의 내용하고 연결이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가 짐 밖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뭐죠?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하기 위함이죠. 근데 여러분 민수기 5장 배웠던 말씀 생각나세요? 민수기 5장에 가면 부정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나와요. 그렇죠. 그때 이 민수기 5장에서 부정한 자들의 예로 세 부류가 나왔어요. 문둥병 걸린 자들, 그 다음에 피 흘리는 유출병에 걸린 자들, 또 한 가지는 이 죽은 시신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들. 이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다 진 밖으로 내보내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붉은 암송아지가 짐 밖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도 닮아있다는 거죠. 부정한 것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큰 죄를 범했을 경우, 뭐 간음죄라든지 뭐 하나님을 회방한 죄라든지 큰 죄를 범했을 경우에 진 밖에서 죽이게 하셨습니다. 바로 붉은 암송아지가 짐 밖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의 부정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를 범한 가장 부정한 자처럼 그들의 부정한 죄를 담당하고 진 밖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5장에서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부정하게 된 자가 진 밖에서 거하다가 다시 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케 되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결케 될 수 있는 그 지침을 바로 민수기 19장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다시 정결케 되어서 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붉은 암송아지가 진 밖에서 마치 그 부정한 죄인을 대신하여 그 부정한 죄인처럼 피 흘려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할 지침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가 진 밖에서 부정하게 된 자의 죄를 담당하고 진 밖에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게 하신 후에 또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먹이 보면 똥이니 내장이니 다 태워서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그 남은 재를 가지고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4절부터 보시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렇게 잡은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손가락에 찍어서 먼저 어떻게 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게 하십니다. 먼저 그 피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송아지의 모든 것을 불사르는데 거기 뭘 섞게 하시냐면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들을 섞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다 정결케 하는 성물들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성막을 만들 때나 그 이전에 그다음에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보면 다 들어가는 재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 거룩히 구별되는 물품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백향목, 성막이나 성전에 쓰여지는 나무, 주로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우슬초, 항상 피를 뿌릴 때나 물을 뿌릴 때 우슬초를 가지고 뿌리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홍색실도 피를 가리키는 물품이죠.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넣어서 이 붉은 암송아지와 함께 불사르고 난 후에 그 남은 재를 가지고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9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9절.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케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이렇게 불사른 암송아지의 재를 거둬서 진 밖에 어떤 정하게 둔 그 곳에 두었다가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쓰게 하시고 이것을 속죄제라고 불러요. 제사라는 뜻이 아니라 purification이라는 뜻이에요. 속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물건, 물품 뭐 이런 뜻이죠. purification of sin. 즉 죄에서 정결케 하는 물, 정결수라는 뜻이에요. 깨끗게 하는 물.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정결수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지침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민수기 5장에서 그 말씀하신 부정한 자 중에 대표적인 한 예를 드시는데 누구냐 하면 죽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죽은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와 그로 인해 부정하게 된 물건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런 내용을 이후부터 알려주시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을 보세요.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있음이니라.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을 부정하게 되어서 7일 동안 진 밖에 나가서 거해야 했는데 그동안에 꼭 뭘 해야 됐냐면 3일째와 7일째에 두 번에 걸쳐서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서 깨끗게 하는 의식을 행한 후에야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계속해서 끊쳐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직접 만지지는 않았어도 그 뼈를 만지거나 그 무덤을 만져도 마찬가지로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죽은 시체와 함께 한 장막에 거했거나 그 장막에 있는 죽은 시신의 장막에 있는 물건들까지도 다 부정하게 되어서 다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서 깨끗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부정한 상태로 계속 놔두면 이스라엘의 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끊쳐져야 했다는 거죠. 즉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끊쳐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만 보면 이 죽음이 너무나 부정하게 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죽은 시체를 만져도 부정하고 죽은 시체 근처에 있어도 부정하고 그것을 만진 사람과 있어도 부정하고 죽음이 왜 이토록 부정하게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실까요? 지금도 뭐 부정한 사람, 아니 죽은 시신 만나면 만지면 부정한가요? 그런 게 아니죠. 구약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죽은 시신, 죽은 육체를 만지고 함께 있는 것이 부정하다는 것과 연결해서 알려주실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죄로 인하여 찾아온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죽은 시체가 썩어서 악취를 풍기고 그 주위의 사람과 기구까지도 다 부정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오염과 그저 육체적인 죽음으로도 율법적으로 이렇게 부정한데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죄인의 부정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아닌가요? 에베소서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모든 죄인들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죽을 뿐 아니라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과 접촉해도 그 근처만 있어도 부정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진에서 끊쳐져야 하는데 영적으로 죽은 그 죄인들이 서로 접촉하며 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부정한 모습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죄인들이 죄의 오염이 되어서 서로 접촉하며 죄의 악취를 풍기고 죄에 쌓여 살아가는 자체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죽은 행실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정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결국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끊쳐져야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정한 죄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정결케 되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이 부정한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끊쳐져야 함에도 마땅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이에요. 예표와 그림자 수준이죠. 붉은 암송아지의 피와 그 송아지를 태운 재로 만든 정결수.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지침대로 열어주신 길대로 정결케 되지 못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진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보시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즉 붉은 송아지의 피 그걸 태워 만든 재로 만든 물로 부정한 자가 다시 정결케 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진 밖에서 부정한 자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총회에서 끊쳐진대요. 이 총회라는 단어가 뭐죠? Assembly, Church라는 단어예요. Church.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백성된 것에서 끊쳐져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 모습 그대로로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정한 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인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끊쳐지지 않도록 정결케 되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죄인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죠. 죄인이 만지고 접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다. 왜 그럴까요? 왜? 죄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 죄에 오염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곳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이 되고 절대 받으실 수 없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려 마땅한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만약에 죄인이 그래도 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나가겠다, 상 받을 만한 거다, 엄청난 죄고 더 큰 교만의 죄죠. 죄인이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합니다. 따라서 죄인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정결케 될 수 없음을 알려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오직 은혜로 정결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알려주시는 지침입니다. 이걸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정한 자가 붉은 암송아지를 죽이고 태워 만든 정결수를 뿌림으로 이스라엘의 진 안으로 들어와 거할 수 있는 정결함을 얻을 수는 있었죠. 그 정도의 정결함은. 구약적인 수준에서는 그저 붉은 암송아지 피 뿌리고 그 다음에 그걸 태워서 만든 재로 만든 정결수를 가지고 뿌리면 이스라엘 진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정결함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천국으로 들어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을 정도의 정결함은 그 정도 수준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구약을 보면서 이해해야 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것은 모형적인 수준이었다는 거죠. 가르키는 목적이지 실제로 그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 그걸 통해 만든 정결수 다 예표와 그림자와 모형 수준으로 참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고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게 하실 때에 그 과정에 참여한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옷을 빨고 그 몸을 씻게 하십니다. 즉, 죽은 시체와 직간접적으로 접촉된 자들만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참여되는 모든 자들,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정결수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 참여한 자들, 그리고 그 정결수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는 과정에 참여되는 모든 자들까지도 다 부정하게 돼요. 그들도 깨끗게 되는 의식을 행해야만 했다는 거죠. 7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요.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하고 말씀하시고요. 10절에도 보세요.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21절에도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렇게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하기 위해 바쳐지는 암송아지도 거기 참여되는 모든 예식을 행하는 자들까지도 마치 그 부정한 자의 죄를 전가받고 나누어 받듯이 다 같이 부정하게 되어서 이들도 정결케 되는 예식을 행해서 깨끗게 되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결케 하는 모든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게 될 때마다 계속해서 행해져야 했다는 거죠. 수도 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죽임을 당해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결케 되고 또 정결케 되고 또 정결케 됩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결 예식의 율법의 예식을 통해 깨끗해 될 수 있었지만 그 예식이 실제로 영적으로 죽은 부정한 죄인들을 깨끗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 잘 아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의 진짜 의미는 육체적인 죽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죽음이 진짜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심판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죽음이에요. 그래서 단지 잠시 동안 이스라엘의 진 밖에 거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에게서 끊쳐져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져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죄인의 부정함은 이 정도의 부정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야 하는 그 죄인의 부정함을 어떻게 붉은 암송아지의 피와 그 태운제로 만든 정결수가 깨끗게 하여 다시 영원토록 하나님에게서 끊쳐지는 죽음의 심판에서 죄인들을 건질 수 있나요? 그 붉은 암송아지의 피가 흘려지고 만든 정결수로는 잠시 이스라엘의 진 안에는 들어와 거할 수 있었지만 영원한 천국의 진 안에는 결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차 하나님이 성취하실 참 정결케 하는 그 구원사역의 모형이요 예표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신 참 정결케 하는 길을 미리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바가 마침내 누가 오심으로 성취될까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히브리서에서 풀어주세요. 히브리서 9장에 방금 전에 9장 읽었지만 9장 13절에서 14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62페이지 네,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정결케 하는 구약의 예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죠. 거기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가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암송아지의 재. 흠이 없는 암송아지의 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암송아지를 잡아 태운 재를 가지고 만든 정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거기 뭐라고 하세요? 이것이 육체를 정결케 하는 의식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죄인의 마음과 삶을 정결케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육체의 예법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 예법들은 예표와 그림자였고 그것이 가르치던 진짜 참현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 뒤에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 분명하게 풀어주십니다. 흠없다라는 말이 붉은 암송아지에 쓰였는데 결국에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쓰이세요? 예수님에게 쓰이십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이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께 드린 피. 그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마치 부정한 죄인처럼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시고 그 피를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그 성막 앞에서 뿌렸는데 예수님은 그 피를 하늘 성소에 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인들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시신에게를 때문에 부정하게 된 자를 깨끗게 하는 정도였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인들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한대요. 그저 육체적인 죽음의 부정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실이 죽었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죠. 영적으로 죽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고 완전히 타락하여 영원한 심판,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그 부정한 삶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써 영적으로 죽은 그 죽음의 부정한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시 부정해지지 않도록 단번에 영원토록 씻어서 항상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붉은 암송아지에 피를 뿌려 정결케 될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아 영원토록 정결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가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을 가르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뿐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 남은 재를 가지고 만든 정결수를 뿌려서 또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게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태우심으로써 모든 구원을 성취하신 후에 우리에게도 정결수를 뿌려주시고 부어주셨어요. 그 정결수가 무엇일까요? 생명수 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 부정한 죄인들을 예수님과 같이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붉은 암송아지의 피뿌림과 이를 태운 재로 만든 정결수를 뿌림으로 깨끗하게 되어 이스라엘의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피뿌림과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 천국 안으로 들어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고 정결케 하는 예식에 참여된 모든 자들과 모든 재물과 기구들까지도 다 부정하게 되어 다시 정결케 되어야 했죠. 마치 이 부정한 자의 죄를 다 전가받고 나누어 갔듯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기 위해 친히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예수님이 다 전가받으시고 가장 부정한 자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곳이 어디였죠? 붉은 암송아지가 마치 부정한 자처럼 이스라엘 진 밖에 나가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고 태워져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죄를 지시고 부정한 자처럼 영문 밖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시는데 그것도 가장 부정한 자가 받아야 하는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십니다. 히브리서 그 뒤에 13장 11절에서 12절로 가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자신의 피와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주시기 위해 자신은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사망과 지옥 심판까지 대신 다 가져가시며 자신을 완전히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는 부정하여 질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경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느냐?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그것도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교제를 나누는 삶에 이르기까지. 다시는 여호와의 총회에서 끊쳐지지 않도록 영원토록 천국에 속한 하나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정결케 하는 물이신 성령님의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현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음이 부정한 것으로 나왔죠.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의 죽음은 죄의 싹스로 치러야 할 부정한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죽음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죽은 시신을 만져도 부정하지 않고요. 우리도 영적으로 다시 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피가 부정한 것에서 정결한 것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의 죽음은 오히려 복되다.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왜? 성도는 죽음을 통해 오히려 온전히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의 성화가 끝이 나고 영화에 이르는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흠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천국 삶의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와 죽음의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없었던 예전의 우리의 삶이었죠. 이제 우리에게는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 천국의 향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꿔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신약의 복음서의 한 사건하고 좀 연결이 돼요. 어떤 내용일까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한 사건하고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우리 나인성의 과부에 관한 사건 생각나세요? 우리가 그 7장을 다 읽지 않더라도 제가 그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이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데 그때의 그 과부, 나인성에 살았던 한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서 그의 관을 메고 가는 장례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례의 행렬을 찾아가신 사건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례의 행렬 속에서 정말 소망 없이 슬픔과 절망 속에서 울고 있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죠? 그 행렬을 멈추시고 그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죠? 그 죽은 시신의 근처만 있어도 만지기만 해도 관에 손만 대도 부정한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관을 메고 가던 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양반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죽은 시신의 관에 손을 대 부정하게 되려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러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 그 과부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죽음 때문에 찾아왔던 그 절망과 슬픔, 예수님이 다시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 죽은 시신의 관을 만지셨을까요? 아니 그냥 일어나라 하면 안 돼요? 왜 굳이 부정하게 되시려고 그 죽은 시체를 만지셨을까요? 부정하게 되시려. 예수님께서 부정하게 되시려고.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자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의 부정함을 자신이 가져가시려고.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그래서 그 아들이 죽으면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죠? 예수님은 죽음으로 십자가로 가십니다. 장차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루실 십자가 구원의 현실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같은 사건이 우리 삶에서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부정한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도 만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과 부정한 죄인들과 가까이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니 십자가까지 가세요. 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모든 부정함을 예수님이 다 정가받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로 가셔서 부정한 죄인처럼 죄의 싹스를 치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토록 천국에 들어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또 누가복음 7장 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죽음을 생명으로 이미 바꿔주셨고 이제 부정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다시 끊쳐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진 밖에 나갔다 또 들어왔다 이런 과정을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어 이제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고 정결수이신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더욱 우리의 부정한 죄악을 버리고 더욱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다는 것 정결수이신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더욱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을 위해 주님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부정한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싹스를 다 치루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참의 그리고 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이제 다시는 부정한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예수님의 피에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